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금강산 시설 점검단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어제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25일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고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제안을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는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원칙,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 해야 한다는 방침하에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6개 나라를 순방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오늘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미한 동맹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고 전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명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국방부 청사에서 정석환 국방정책실장도 면담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 방안에 서명했습니다. 협력 분야는 항공, 에너지, 농축산업 등이 들어갔습니다. 지 주석은 지난 3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4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방안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이날 회담을 마친 뒤에 공동 성명을 내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되돌릴 수 없다며 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약 200개 나라가 지난 2015년에 맺은 국제협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이 포르도 지하 농축시설에 있는 원심분리기에 우라늄 가스를 넣기 시작했다고 이란 국영TV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관이 보는 가운데 원심분리기에 가스를 넣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심분리기에 우라늄 가스를 넣는 것은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입니다.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리고 독일이 지난 2015년에 체결한 핵합의는 포르도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었습니다. 포르도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는 것은 이란이 핵합의를 단계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조처의 하나로 최근 이란은 원심분리기 작동을 배가하고 신형 원심분리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북부에서 마약 조직이 미국인 9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마약 조직을 지구상에서 반드시 쓸어버려야 한다고 어제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멕시코 정부가 마약 조직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라며 미국이 멕시코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스 로페스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오브라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마약 조직 소탕전을 벌였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이는 가장 좋지 않은 방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 북부에서는 지난 4일 미국 시민 9명이 탄 차량이 공격을 받아 탑승자가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미국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켄터키 주지사 선거에서 이겼고 버지니아주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또 뉴저지주 하원에서는 다수당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미시시피 주지사 선거에서만 승리했습니다. 어제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켄터키 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이변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켄터키 주에서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큰 표차로 이긴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실시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일 정상의 방콕 회동이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Moon and Prime Minister Abe had the opportunity to talk. And that's an encouraging sign.
한반도 평화 체제는 북한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이라고 미 국무부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It's an integral part of President Trump's vision for a bright future for the DPRK.
미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최근 중국과 건설적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미 상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새벽 3시부터 아침 사이에 함경북도 북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 한때는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에 비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적설량은 1에서 3cm 정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15도 정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정상의 지난 4일 방콕 회동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한국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President Moon and Prime Minister Abe had the opportunity to talk, and that's an encouraging sign as we watch the relationship improve.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을 만났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의 면담을 위해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측 인사들과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간 협정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한일 정상 간 방콕 회동 이후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11분간 회동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면담이 미한 외교안보부처 당국 간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청와대를 방문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도 면담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의 논의 내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안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 규제를 했고 이에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할지는 한일 두 나라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도 김 차장과 면담했다며 오전과 오후에 이뤄진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 면담이 예정된 시간을 넘겨 70여 분간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양국의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미한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미한 동맹이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의 여러 동맹 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안에 대해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미국 측 입장의 연장선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시그니처 다큐멘트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스틸웰 차관보가 도쿄 후지산 회의에서도 얘기했고 네퍼 부차관보도 동경에서 얘기했고 영 주일 미국 대사도 얘기를 했고 그거 보면 굉장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 전 차관은 다만 방콕 정상회동에 대한 한일 양국 입장의 온도차가 느껴진다며 일본은 회동에서 원칙을 강조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의도적으로 몸이 건조하게 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 교수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전에 일본과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소미아를 폐기함으로써 미국이 하여튼 일본을 설득하는. 그런데 한국 정부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미국이 굉장히 반발을 크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 지금 폐기 전에 뭔가 한일 간에 뭔가 접전을 마련하려고 아니면 우리 책임이 아니라 일본 책임이다 이렇게 된 거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지소미아 전에 하여튼 한일 간에 풀어보기 위해서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두 나라는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지소미아가 미국과 일본, 한국에 모두 유익하다며 종료 결정 재고를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전이라고 미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는 북한의 체제 안전을 결코 보장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알렉스 왕 미 국무부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왕 부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래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n integral part of President Trump's vision for a bright future for the DPRK.
평화체제는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왕 부차관보는 미북 협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과 번영, 평화가 올 수 있다면서 지난해 미북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That's why a stable peace regime is a key pillar of the Singapore Summit Joint Declaration that President Trump signed with Chairman Kim.
안정적인 평화 체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에서 핵심 축이었다는 겁니다. 왕 부차관보는 한반도 평화체제란 개념은 언뜻 복잡하고 모호하게 들리지만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while daunting, the concept of a peace regime is powerful because it's also at heart an aspiration.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평화체제의 개념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열망하는 것인 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체제는 지난 70년 동안 진행된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태가 영구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차관보는 또 평화체제의 개념이 한반도에서 전략적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makes even more clear than it is today that the DPR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rather than being a source of security.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는 건 북한에게 안전의 원천이 아니라 불안감을 키우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을 지금보다 더 명확히 해줄 것이란 설명입니다. 왕 부차관보는 이날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후 또다시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최근 중국과 여러 차례 건설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윌버러스 미 상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모든 것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불법 수출입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No one should have any doubt whatsoever about that.
로스 장관은 5일 태국 방콕에서 진행한 전화회견에서 미 상무부의 인도태평양 역내 대북 불법 수출입 통제 동향을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특히 최근 중국과 여러 차례 건설적 논의를 진행했다며 중국의 대북 수출입 문제와 관련해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have had some constructive dialogues with the Chinese. I think they have been at least somewhat.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8월 중국의 중싱통신사가 미국산 통신장비 283개를 북한에 불법으로 반입해 처벌한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의 방탄 벤츠 리무진을 수출한 혐의로 중국과 홍콩 기업을 수출입 금지 명단에 추가하는 등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기업 단속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로스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핵심 관건은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Whether or not the talks about denuclearization will go forward.
로스 장관은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달성에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스 장관은 미국의 무역 기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미국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아 그동안 적자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다른 나라들의 일방적으로 많은 양보를 해왔기 때문에 관세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같은 접근법을 통해 혜택을 받은 상대국 역시 관세 장벽을 낮추도록 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To incentivize those countries to reduce their barriers. And we've been pretty successful.
이와 관련해 로스 장관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대체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일본과의 디지털 경제, 농식품 관련 협정에 이어 한국과의 FTA 재협상을 성공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어 세계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약탈적인 무역 관행의 희생자야만 한다는 관념은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부적절한 무역 관행에 맞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압박에 반응하고 있다며 신중한 가운데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 전직 당국자들의 전망은 밝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토론회에서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나왔던 부시 행정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re in a much more difficult position now, and this is not something that I'm ascribing blame in particular to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to both the broader geopolitical.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런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커진 점도 9.19 합의 때는 없었던 현상이라며. 문제에 대한 처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실제 치료에 해당하는 해법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분석관 출신인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수십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코너에 몰린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have both backed themselves into a corner. Kim Jong-un because he has given an end of the year deadline.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라며 연말 시한을 정해놨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 문제를 외교 정책의 성공 사례로 선언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일부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경험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차이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압박에 큰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e does respond, I think, largely to pressure. I think that we now have a track record of him responding to more.
특히 외교적 고립을 포함한 다양한 압박이 가해진 2016년에서 2017년 당시를 상기시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비록 추가 압박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북한에 미칠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은 미국의 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리퍼트 전 대사는 압박은 자칫 미국을 본질적으로 더 위험한 정책적 선택지로 내몰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고 진전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리퍼트 전 대사는 압박에는 외교와 군사, 제재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이 중 외교적 고립과 군사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1차 정상회담 이후 해소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도 김정은 위원장이 압박에 반응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딱히 더 좋은 방안이 없는 상태에선 압박을 조금 더 가하는 건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은 협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박 석좌는 미북 양측이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모두에게 최악인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사안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where we have the danger of a deal that looks good for both sides but is actually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은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문제는 주변국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박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내년 대선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믿는다면 자칫 잘못된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텔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ICBM을 발사할 수 있도록 분리한 발사패드는 이동식 발사대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카리 기자입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텔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017년 발사한 화성 14호와 15호를 예로 들면서 모든 이동식 발사대에는 분리할 수 있는 발사패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패드에서 발사한다고 텔에서 발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14 and the 15 are just a kind of slightly unusual configuration.
화성 14호와 화성 15호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그리고 화성 12호와 달리 약간 이례적인 형태로 발사됐다는 설명입니다. 루이스 소장은 모든 텔에는 분리될 수 있는 발사패드가 있고 발사패드가 텔에서 분리되면 차량이 이동해 다른 미사일을 실으러 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국회에서 북한이 ICBM을 텔로 발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7월과 11월 화성 14호와 화성 15호를 시험 발사할 당시 텔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 장소로 옮겨 지상 거치대에서 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관건은 북한이 텔에서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소형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소형화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지가 핵심 관심사라는 지적입니다. 안킷 판다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 텔에서 분리해 발사한 것은 차량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So to protect those vehicles during test launches, they were using this mode, but in an actual conflict, North Korea
시험 발사 때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텔을 이동시켰겠지만 북한은 유사시 텔을 이용해 바로 ICBM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진전이지만 탐지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re is a limited area that they can reasonably operate from. They also have large logistics trails, by the way.
북한이 텔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돼 있으며 텔이 이동할 때는 긴 좌치를 남기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텔 이동 시 연료 주입 차량과 인력 등의 움직임이 포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과 관련해 더 큰 우려는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이라고 밝혔습니다.
So North Korea wants to make it very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destroy its nuclear deterrent.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자국의 핵 억지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미국과 한국의 노력을 매우 어렵게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이동이 가능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고체연료 개발은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도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미사일 연료는 고체라면서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앞으로 고체연료를 이용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공지능 AI 기술의 무기 전용 추세를 주목해야 한다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AI 기술을 통한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의 전략 핵무기 체계를 약화시킬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북한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무기체계에 통합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시프리는 최근 발표한 전략적 안정성과 핵 위험성에 대한 AI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과 북한이 민간 영역은 물론 군사 부문에서 AI 기술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 강화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작전은 사실상 방어에 주안점을 둔 반면 북한은 공격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AI 기술을 통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한국과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보안이 취약한 시점에 대한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며 핵 지휘 통제 통신 체계를 무력화하고 한국을 대신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AI 기술 적용을 통한 북한의 사이버 역량 강화는 국가 전략의 핵심이며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AI의 로봇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무인 항공기 UAV 역량 개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UAV의 소형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이는 한국의 레이더 감지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핵을 보유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신해 UAV와 무인잠수정을 핵무기 운반체계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제약과 국제적 제재로 인해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UAV 또는 UUV에 핵탄두 탑재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해당 기술 개발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수입이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AI 기술의 무인체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술적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적용한 한국의 무인항공기는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겨냥한 정찰 업무를 가능케 했으며 한반도 충돌 시 집합적인 군집 공격도 가능해 북한의 핵 억지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무인체계와 사이버 작전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AI 적용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운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북한의 AI 군사 무기 체계 적용이 핵 위험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지는 기술적 제약 때문에 여전히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두 나라의 군사용 AI 발전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며 특히 일부 이중용도 AI 기술은 북한으로 확산돼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하려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와 구금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인도적 위기에 직면한 것은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마드 부장관은 4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같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행사하려 시도했다는 이유로 체포와 구금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주기적으로 북한 당국자들에게 정치범 수용소의 여건과 자유에 대한 극도의 제약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또 국제 무대에서도 북한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아마드 부장관은 밝혔습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가 환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 세계에 보일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달 20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itizens in the DPRK are subject to arbitrary arrest, followed by detention in horrifying conditions.
주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 등 인권을 행사하려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체포되고 끔찍한 여권 아래 구금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은 지난 5월 열린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도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모든 감시와 검열을 중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고 아마드 부장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기구들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 인권 유린 의혹들을 거부하고 있으며 영국의 UPR 심사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아마드 부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선 주민 1,10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라는 보고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부 관측통들은 북한이 군대와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많은 국내 총생산 GDP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아마드 부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인도적 상황이 북한 정부의 수년간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북한 정부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개발보다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초 북한 가뭄 구호에 6만 1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11월 현재 유엔의 대북 지원 모금액은 목표액의 26.6%에 그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 에코는 올해 초 북한의 가뭄 구호활동에 $61,170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5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에 따르면 에코는 최악의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주민을 돕기 위한 자금을 국제적십자사 IFRC에 전달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에서 재난관리와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는 지난해 8월에도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를 강타한 홍수와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해 10만 유로, 미화 11만 1,200달러를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016년 초 핀란드 적십자사의 북한 재난관리 프로그램 사업에 30만 달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와 예방 능력 향상이 목적이었습니다. 에코는 이 프로그램으로 북한 주민 7천여 명이 혜택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코는 지난 1995년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과 보건 서비스, 위생 개선 등 130개 사업에 1억 3,500만 유로, 미화 1억 8,6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의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일 현재 모금액은 올해 목표액 1억 2,034만 달러의 26.6%인 3,204만 4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유엔을 통해 대북 인도 지원에 나선 나라는 모두 9개국으로 한국이 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스위스와 스웨덴, 러시아가 620만 달러와 430만 달러, 4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나라의 모금액은 전체 73.2%를 차지했습니다. 또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도 모금에 동참해 국가별 지원 규모는 80%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 밖에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가 600만 달러,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대북사업 분야별로는 영양지원과 관련한 모금액이 2,100만 달러로 기대의 목표액수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위생사업과 식량안보가 각각 160만 달러와 37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25일 오차가 공개한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유엔의 지원 규모는 2,454만 달러로 목표액의 16.7%에 그쳤습니다. 국가별로는 783만 달러를 기부한 스위스가 가장 많았고 한국이 450만 달러, 스웨덴이 4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북한의 유엔기구 협의체인 유엔국가팀은 북한 주민 380만 명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올해 모금 상황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지원이 없으면 북한 주민들의 생명 살리기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이 탈북민 지성호 씨를 대표적인 공산주의 희생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았습니다. 지성호 씨는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특권층만 부를 누리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탈북민 지성호 씨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이 최근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경험한 인권 유린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했지만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마취제를 맞고 수술을 받지 못했죠. 수술로 인한 그 고통이 지금도 저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지 씨는 14살이던 1996년 3월 석탄을 훔쳐서 식량과 바꾸려고 달리는 기차에 올라탔다가 정신을 잃고 철로로 떨어졌고 결국 왼쪽 다리와 왼손의 세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마취나 수혈 없이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병원에서는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마취제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장애인이 된 지 씨는 당국의 학대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건 나라가 아니다. 나는 북한 독재에서 어떻게든 탈출해야겠다고 그때 확실하게 결심을 굳혔죠.
지 씨는 2006년 봄 동생과 함께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갔고 목발 하나의 의지에 라오스와 미얀마, 태국을 거쳐 마침내 한국까지 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를 찾기까지 1만 킬로미터의 거리와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장애인인 자신을 위해 휠체어까지 가지고 나오는 등 환대해 준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날 보고 아, 여기 안 주시라고 그런 거. 근데 안 주려고 했는데 뭐 안 깬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휠체어를 타보지도 못했고 휠체어 그렇게 앉아서 누구 밀어준다는 게.
지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 인권이 보장된 나라고 완전히 행복한 나라라는 북한 정부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주민들을 현혹하는 나쁜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평등을 앞세워가지고 함께 사는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착취해서 먹고 사는 특권계층들이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곳이 공산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씨는 자유를 찾기 위해 만 킬로미터를 목발을 짚고 걸어왔다며 그렇게 찾은 자유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한국에 정착한 후 북한인권단체인 나우를 결성해 탈북자 지원과 구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국정연설 도중에 지 씨를 자세히 소개하며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은 증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희생자들의 증언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양지안리와 캄보디아 크메르루즈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탈출한 유일한 의사인 나로움 등 1989년 중국 테난먼 광장 학살과 캄보디아 킬링필드, 옛소련 강제 수용소의 희생자 등 공산주의 희생자들의 비극적이고 강력한 증언들을 기록했습니다. 또 탈북민 출신으로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조진혜 씨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BOA, Washington.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 부총리와 홍콩 행정수반이 만나서 장기화하고 있는 홍콩 시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경 대응을 지지했습니다. 또 이란이 예고한 대로 포로도 원심 불리기에 우라늄 기체 주입을 시작했습니다. 또 5일 실시된 주지사 주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베이징에서 이뤄진 중국과 홍콩의 만남을 좀 볼까요? 부총리 그리고 행정장관이 만난 거죠?
네. 한정 중국 부총리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6일 베이징에서 회동했습니다. 이 한정 부총리는 중국 권력 서열 7위의 인물이고요.
네.
홍콩과 마카오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홍콩 시위 사태가 발생한 후 한정 부총리가 람 장관을 공식적으로 만난 게 처음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논의할 내용은 홍콩 문제에 관한 것일 거고 중국 중앙정부의 최고 책임자 홍콩 행정수반 이렇게 만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수시간 동안 홍콩 시위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네.
한정 부총리는 회담 후에 국빈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관심을 끄는 이유가 홍콩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람 장관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그래서 문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왔었거든요. 한 부총리가 이제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중국 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와 경찰을 충분히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세간의 추측을 일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홍콩 특구가 폭동을 진압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택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문제 말고 사회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예, 한 부총리는 이 홍콩의 치솟는 집값이나 민생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홍콩 시위가 촉발된 계기는 홍콩 당국이 추진한 범죄인 인도법 이름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이었지만 홍콩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홍콩의 살인적인 주택 가격과 심화하고 있는 빈부 격차, 또 중국 정부의 늘어나는 개입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과 홍콩 사이에는 일국 양제라는 원칙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이 반환되면서 중국과 홍콩은 한 나라 두 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네. 국가는 공산체제인 중국에 속하지만 향후 50년간은 홍콩의 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원칙입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일국 양제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래 홍콩에 대한 개입이 늘면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도 최근의 홍콩 시위 사태는 일국 양제의 원칙을 흔드는 안보 위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도 한정 부총리는 이 홍콩 시위대가 일국 양제 원칙을 훼손하고 법치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람 장관은 일국 양제의 원칙을 견지하고 법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홍콩의 안정을 다시 회복시켜서 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폭동을 진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람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이 지난 4일 저녁 상하이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상하이에서 중국 정부가 주관한 대규모 국제 수입 박람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다음 날 두 사람의 회동 사진을 올리면서 시진핑 주석이 람 장관에게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때도 시 주석이 람 장관에게 사회 질서를 회복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화 통신은 시 주석이 람 장관에게 폭력과 혼돈을 진압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홍콩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법에 따라 폭력 행위를 진압하고 처벌하는 것은 홍콩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홍콩 정부가 해야 할 확고한 임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는 지난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회의 4중전회에서 홍콩의 법 강화를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강경 진압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6일 포르도 핵시설에 있는 원심 분리기에 우라늄 가스를 넣기 시작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전날 5일 이란의 핵합의 이행 수준을 더 낮추는 4단계 조처로 이 포르도 핵시설에 있는 원심 분리기에 우라늄 가스를 넣을 거라고 예고했었죠.
네, 그게 바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6불화 우라늄 가스를 주입하는 것은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인데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전날 포르도 핵시설에 있는 1044개의 원심 분리기에 6불화 우라늄 가스를 주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건 이란이 스스로 이란 핵합의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지난해 이란과의 핵합의에서 전격 탈퇴를 선언한 지 1년 만인 5월부터 60일마다 단계별로 핵합의 준수 사항을 낮추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처는 4단계입니다.
네, 네 번째 단계죠.
네네.
자, 합의에 따르면 사실 포르도 시설의 핵활동은 지금 금지가 돼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핵활동은 나탄즈 핵시설로만 제한돼 있고요. 포르도 핵시설에서는 연구활동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란은 이번 4단계 조처로 포르도 핵시설의 핵활동 재개를 알렸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6일 트위터에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정책 때문에 이제 포르도는 곧 완전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이란에 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IAEA 대변인이 6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IAEA는 이 포르도 핵시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알고 있으며
네.
현재 사찰단이 이란을 방문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IAEA 대변인은 이 사찰단이 곧 본부에 모든 관련 활동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최악의 긴장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관계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다소 개선됐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 이란과 함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이란 핵합의를 도출했는데요.
네.
이란은 핵활동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이란이 핵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핵합의를 탈퇴한 이래 선언한 이래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 수감자 맞교환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가요. 이번 주 VOA 자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요. 양국이 서로 수감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식 경로를 통해 교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네.
현재 양국에 몇 명이 수감돼 있는지 정확하지 않은데요. 이란에 수감 중인 확인된 미국인이 5명으로 이들은 간첩 또는 이란 정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이란에 제안을 했는데 사실 전에 이란 정부가 수감자 맞교환을 제안을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이란 관리들이 언론 매체에 수감자 맞교환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예.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지난달에 이란 정부는 미국과 수감자 맞교환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또 지난 4월 뉴욕 방문 중에 지난해 처음 미국 측에 수감자 맞교환을 제안했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수감자 맞교환 얘기가 미국 정부 쪽에서도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훅 특사가 이날 인터뷰에서요. 우리는 영사 문제나 수감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언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경로인 스위스 정부를 통해서 이러한 이란 문제를 다뤄왔으면서 또 이는 이란 정부도 아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5일 어제 미국 지역에서 진행된 선거 결과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 시장 등을 뽑는 선거가 각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데요. 승부처로 꼽혔던 곳들에서 민주당이 이기면서 사실상 이번 선거의 전체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을 앞둔 지역 민심을 살피는 기회였는데요. 공화당으로서는 긴장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바로 그거 승부처가 어디였었습니까?
네, 먼저 켄터키 주지사 선거입니다. 켄터키주는 공화당 텃밭 로 연결졌는데요.
그렇죠?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포인트 이상 이겼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온 앤디 비셔 주 법무장관이 현직인 공화당 소속 맷 베빈 지사를 눌렀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보자면 이쪽에서의 승리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요. 표차가 불과 5천여 표입니다.
네.
득표율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차인데요. 비셔 후보는 개표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당선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네.
주지사로 취임하고 일주일 안에 현행 주지사의 공공보건 보조 유예를 철폐하겠다고 했고요. 주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나온 후보는 지금 주지사 자리를 내놓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반응 어떻습니까?
네, 베빈 주지사 측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빈 주지사가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네.
이번 선거가 매우 접전이었다면서 우리는 어떤 확장된 기준으로 봐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상당수의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
예, 네. 따라서 선거관리 당국에 합당한 절차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재검표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떻게 이번 선거 결과를 켄터키 주민들이 뭐 트럼프 행정부에 좀 실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꼭 그렇진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약해져서라기보다는
네.
베빈 주지사에 대한 심판 정서가 워낙 높았기 때문으로 언론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베벤 주지사는 재임 중에 막말 파문을 수차례 일으키면서 구설에 올랐고요. 연금이나 보건에 관한 정책 실수도 많이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베벤 주지사의 재선 운동을 도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공화당에 타격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주요 매체들이 짚었습니다.
네, 켄터키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일인 5일에도 터키와 미시시피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트위터에 수차례 올렸습니다.
네. 자, 켄터키 말고 또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승부처 어디입니까?
네,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입니다.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공화당이 주의회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곳이었는데요.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석수를 크게 늘리면서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상황이 반전된 건데요. 주 내 각 지역의 민심이 전반적으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이동한 겁니다.
네, 민주당이 이긴 곳이 또 있습니까?
네, 뉴저지 주의회도 민주당의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민주당이 과반인데요. 공화당 주요 후보들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민주당 후보들에게 밀렸던 것으로 지역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공화당이 이긴 것도 있죠.
미시시피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출마하지 못한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를 대신해 나섰던 테이트 리브스 부지사가 당선을 확정했는데요. 민주당 후보였던 짐 후드 주 법무장관은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고 임신 중절에 반대 반대하는 등 보수적인 공약을 내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미시시피는 2000년대 들어서 민주당이 한 번도 주지사를 당선시키지 못한 곳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10도입니다. 양덕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는 11도. 남포 아침 기온 5도, 낮에는 10도. 신의주 아침 기온 2도입니다. 낮에는 10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6도로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6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기온은 7도에 머물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도 맑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6도, 낮 최고 13도. 개성 아침 최저 5도입니다. 낮에는 14도. 사리원 아침에는 3도, 낮 기온은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 대체로 많은 지역이 맑습니다. 하지만 희산과 운기, 선봉, 삼지연 지역은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구름 많고 북부 산간 지역은 눈도 내립니다. 청진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과 원산, 장전은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비 예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4도, 낮 최고 15도. 원산 아침 기온 6도입니다. 낮 기온은 14도.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에는 9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고 해산은 아침 영하 7도입니다. 낮 최고 3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군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권정근 순회대사는 이날 북한 관련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담화에서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만에 미국이 연합공중훈련 계획을 발표한 것은 자신들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광기가 점점 꺼져가고 있는 미북 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의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지난 4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연합뉴스는 3일 미한 군당국이 매년 12월에 실시하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올해에도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군당국이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되 규모가 조정된 연합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금강산 시설 점검단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어제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25일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고 이에 한국 정부는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공동점검단의 방북 같은 경우에도 북측이 제기한 문제, 한국 측이 제기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6개 나라를 순방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오늘 한국 정부 고위관리들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미한 동맹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면담했습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면담에서 양측이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 협상 등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이 포르도 지하 농축시설에 있는 원심 분리기에 우라늄 가스를 넣기 시작했다고 이란 국영TV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심 분리기에 가스를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심 분리기에 가스를 넣는 것은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입니다.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리고 독일이 지난 2015년에 체결한 핵합의는 포르도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는 것은 이란이 핵합의를 단계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조처의 하나로 이란은 최근 원심분리기 작동을 배가하고 신형 원심분리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북부에서 마약 조직이 미국인 9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마약 조직들을 지구상에서 반드시 쓸어버려야 한다고 어제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정부가 마약 조직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라며 미국이 멕시코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스 마누엘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오브라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마약 조직 소탕전을 벌였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가장 좋지 않은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 북부에서는 지난 4일 미국 시민 9명이 탄 차량이 공격받아 탑승자들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이 사건을 마약 조직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담에서 15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 방안에 서명했습니다. 협력 변화는 항공, 에너지, 농축산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내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되돌릴 수 없다며 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중국, 프랑스 등 200개 나라가 지난 2015년에 맺은 국제협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고 최근 탈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